하다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장 우리가 그 엿새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엿새 후라는 것이 우리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일곱 체계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는 거 그거 모르죠. 성령께서 조명해 줄 때 아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때 그걸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근데 주님이 그 말씀하신 가운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또 우리가 너희 안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디 안에 있다는 컨셉을 아버지가 안에 있으면은 또 주님도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예, 또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다 준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안에서. 안에서 in whom I am well pleased 그랬어요. 안에서 기뻐한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많이 했죠. 그리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나가 오래 있었는데 그걸 모르겠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삼위일체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 여화증 같은 사람들은 머리가 세 달려 하나님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God head란 말이 나요. God head. 신격이란 말이 나옵니다. God head. God head. God head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신격이죠. 신격. 신격.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인격이 세 가지거든요. God head. 그러니까 하나는 God the Father, 그 다음에 God the Son, you know, God the Spirit.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세수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된다. 근데 하나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요한에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성령은 The Holy Ghost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성령 안 그러고 뭐라 했습니까? 성신 그랬죠. 성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성신. 사실 이게 귀신 신자지만은 한자로 보면 귀신 신자지만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에? 그래서 이게 성경 영어로 보면 Holy Ghost라는 데가 있고 Holy Spirit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The Spirit. 에? 다 같은 얘기는 정말 한 분인데 신격 중에서 제3위이신 성령님을 얘기할 때는 The Holy Ghost라고 해요. 그래서 킹제임스가 킹제임스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에? The Holy Ghost. 그러니까 이건 하늘이거든요. 하늘. 그러니까는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증거하는데 셋이 하나다. Three are one 그랬거든요. 하나.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한다 그랬어요. 땅에서는 세 개.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인데 이 세 분 아버지 말씀과 성령이 한 분이고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들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똑같은 걸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물과 피를 증거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는데 믿는구나. 참 이게 복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The Spirit, The Spirit, The Spirit이 각자에게 들어와셔가지고 성령께서 물과 피에 대해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증거하는 게 세 번이고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세 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는 게 나오죠. 6절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보면 다니엘도 그랬고 뭐 에스겔도 그랬고 옛날 그 이사야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을 뵈가지고 자기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랬고 두려워가지고 뭐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뭐 2주 동안을 그냥 죽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볼 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뭐. 예. 죽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지시면서 말씀할 때 치료받았다고 해요. 예. 어루만지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거 제리말장면이라고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엘리하고 모세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9장 2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 똑같은 그 장면인데 9장 28절인가 보면은 28절부터 쭉 나오면서 이제 뒤에 보면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30절 보면요.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예. 주님이 죽으실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나타나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예. 그러면서 9절 보니까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억세게 참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억세게 재수적으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유대인들은 정말 그 율법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공포에 떨고 살았는데 참 우린 너무 거저 얻어가지고 이게 귀한지 모른다고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메시아가 오게 될 때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 이게 보면 말라기서 있잖아요. 말라기서 4장 2장에 있고 4장에 있잖아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건 서기관들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왜 인정을 안 했냐면은 엘리야가 안 하는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 보면 자기가 메시아인 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 상당히 우리 인간의 그 내추럴한 그 마인드 가지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아니 아담을 만들어 놓고 홀그룹 빚어 만들어 놓고요. 그 뭐 힘이 있어요 어디? 그냥 죽지는 않지만 죄가 없어 죽지는 않지만 칼로 찌르면 죽을 사람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가 간 거 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먹게 가지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거든요. 창세전은 아담도 창조하기 전이고 아담도 죄짓기 전이야.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만들 것을 예언했다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계시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으로 이미 예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알긴 아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로 논리적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인은 영예를 알지 못한다. 그냥 아는데 세상 말로는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논리학자들을 보게 되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로지컬리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바울이 천국 가서도 하늘 가서도 이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말들. 물론 허락하지 않은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정말 하늘에서 나오는 그 소리라든가 뭐 이 향기라든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게 보통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서기관들이 봐도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네요. 그런데 주님 얘기는 뭡니까? 엘리야는 왔다는 얘기하네요. 요한이 엘리야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이름이 요한으로 왔지만 엘리야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목수 아들로 왔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거 메시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을 몰라보니까 동시에 그리스도 몰라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만일 그들이 요한을 알아봤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요 여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랬죠. 그 스데반은 성령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했잖아요. 아버지 거역했고 그 다음에 아들을 거역했고 아들도 거역했고 아들 죽였고 아버지도 거역했고 마지막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죠. 주님이 일어났거든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제사장이라는 건 일어서게 될 때 일이 다 끝난 거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서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뭐 이전에 이미 3,000명, 4,000명씩 회개했잖아요. 그죠? 오순절에. 이만한 숫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충분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성경 학자들 얘기하기를 이때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면은 우리는 이런 은혜 시대는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게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야, 이거 어떻게 당신 같은 이방인들이 말이야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가 되느냐 말이야 이게 내가 질투를 느낀다 이 경건한 질투를 이거는 이게 사도 바울은 그 주님한테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야,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말씀 공부의 핵심이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거라고 이게 말씀 공부를 통해서 무슨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말씀 공부 깊이 들어가지고 무슨 지식을 얻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다 보니까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마지막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포도원까지 제자들 끌고 가가지고 야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나중에 말해 내 사랑 안에 구하라 내 사랑 안에 구하라 여러분 내 사랑 안에 구하라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솔직히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야베스처럼 나 복 좀 주십시오. 참으로 나 복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잘 안 되죠. 왜 그래요? 자꾸 옛날에 내가 죄진 거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내 말 그럴까? 이런 의심이 있다고. 그게 사랑 안에 구하는 게 아니야. 사탄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기껏 다 만들어가지고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가지고 아들로 오셔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꾸 나를 의지하고 아직도 내 잘못한 거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한 거 요거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을 내가 이러는 거야 사실. 자식들이 말이죠. 부모의 사랑 모르고 자꾸 눈치 보고 슬슬 피하면은 그거 아주 기분 나쁜 일이거든 그거. 그러나 담대하게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달라고는 좋은 거 아니야.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 하더라고.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요. 딸은 착하대. 근데 아들은 좀 말썽꾼이래. 근데 이 아들은, 딸은 말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문, 흔들고, 아빠, 돈 내놔, 그런데. 돈 내놔, 그런데. 돈 주세요도 아니야. 돈 내놓으라, 그런데. 내 돈 내놓으라, 그런데. 근데 아들은 말이야. 아빠한테 가지 못하고, 그 동생한테, 야, 아빠한테 얘기해서 엄마 좀 타내줄래, 그런다는 거야. 이게 사랑하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좀 떳떳하게 와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달라고 그러지 뭐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냐 비겁하게 말이지 항상 동생 시켜가지고 뻔히 아는데 뻔히 속을 아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제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니까 내가 남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미국 분인데 여러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는데 그러더래요. 하여튼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열매가 없다 이거야.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다. 도대체 왜 그러냐 말이야.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어머니가 자기한테 어릴 때부터 잘못했던 거 있잖아요. 잘못했던 거를 가장 품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가 잘못했던 거. 그게 그냥 남아있는 거야, 그냥. 남아가지고, 그거, 겉으로는 내가 어머니 뭐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속에는 그게 남아있는 거야. 만나면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게 박혀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실 죄는 사랑하지 못하는 죄 아닙니까,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었던 거야, 그게. 그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밤을 새워가면서 고통 속에 회개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게. 저도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겉으로는 난 괜찮아 그런데 속은 아니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없어가지고 괜히 그냥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말이야.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가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말이죠. 이게 참 아버지 대격 아들을 죽여 성령님까지도 그냥 죽인 거예요. 그냥 성령이 충만한데 그냥 스데반을 돌로 쳤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돌을 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은혜가 온 거예요. 우리한테 은혜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주님이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그랬죠?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그러니 참 정말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도 그래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내가 누굴 없인 여기면 주님 없인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 주님이 있는데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주님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주님의 지체니까 주님 안 해요. 주님의 지체니까. 이걸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거든. 이거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축복을 다 놓친다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그렇잖아. 이걸 몰라서. 예.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요즘에 이제 계속 깨달아지는 게 그런 거야. 이야, 참 이게 옛날 엘리야 몰라보고 주님 몰라본 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제자들이 그제서 제자들도 그때 깨달은 거예요. 13절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그러니까 결국 방법은 뭡니까? 주님하고 같이 사는 길밖에 없죠.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는 주님하고 같이 지내는 길밖에 없어요. 같이 지내려면 주님하고 거리끼는 게 없어야 되고, 아니 뭐 거리끼는 회개하면 되는 거고, 회개하고 그냥 주님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기도가 맥힐 때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거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요. 뭐 잘못했다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한마디만 딱 하면 그냥 은혜가 오는데 그걸 내가 괜히 빙빙 돌려서 그래. 합리화시키려고 말이죠. 그게 참 그 결국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뭐 다른 길이 그 제자들 똑똑한 거 없죠. 뭐 똑똑한 거 뭐 있어요. 내놓을 게 있나요. 뭐 고기 잡은 거밖에 없는데 세례한 거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하고 함께 사는 길밖에는 우리가 다른 축복의 길이 없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잘 아는 기사인데 이제 그 전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나오죠. 모세 엘리야. 근데 사실 그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그 세베대의 그 아들 그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주의 왕국이 임할 때 우리 한 아들은 오른편에 또 한 아들은 왼편에지만 깨달라고. 그러니까는 주님이 영의정이니까 우리 아들은 우의정, 우리 또 아들은 좌의정,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했죠? 그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 마시겠다 그러니까 그럼 마셔라 그랬어요. 마셔라 그러는데 내 오른편 왼편에 누가 앉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거는 알아서 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하고 같이 오른편 왼편에 모세 엘리야 나타났거든. 근데 우리가 그게 우연한 게 아니라고요. 모세 엘리야하고 주님하고는요 공통점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많아요. 첫째로 어떤 온전하냐면 이 다 재림과 관계됩니다. 재림. 재림과 관계됩니다. 재림과 관계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로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가지고 두 증인으로 나타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두 사람도 엘리야하고 그 모세도 시내산에서 똑같이 금식을 40일 시켰습니다. 예? 모세는 두 번 했죠. 아니면 모세는 단식을 했죠. 단식. 예? 사실 예수님도 단식한 거죠. 40일 동안. 예? 40일 금식한 거죠. 그리고 또한 시내산에서 있었다고요. 예? 공통점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면전 앞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막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세면 음성을 들었죠. 모세도 들었죠. 모세는 직접 나타나가지고 나는 나니라 I am that I am 이러한 그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죠. 회개를 촉구하는 구원하는 구원자로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적적으로 물을 건넜죠. 그렇죠. 모세도 홍해를 가르고 물을 건넜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요단을 자기 옷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을 착 해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갔죠. 물론 예수님 물을 걸어 올라갔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갔고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좌우편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건 정말 그럴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는 그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하고 내려오니까 밑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옥신각신하는데 이제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자 한 사람이 죽게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그래서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으로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아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여기 지금 그 아이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지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그 5장인가 마가복음 4장 보면은 그 마귀 들린 청년들이 그 불하고 물에 뛰어드는 그런 장면을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미쳤다는 게 영어로 보면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은 he is lun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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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라는 건 뭐죠? 루나? 달이죠, 달. 달. 루나틱하다. 달 같다 이런 얘기야. 이게 다른 말로 표시하면은 달로부터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다. 달 때문에 고통받는 자다. 여러분 모슬렘 있잖아요. 알라. 알라가 달의 신입니다. 알라가 달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 9.12 폭동 때 폭동이 아니라 그 폭동이 아니고 테러 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냥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살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놈들이 얼마나 테러 해가지고 자살합니까? 그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폭하잖아요. 속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은 뭐, 아, 그렇게 해가지고 죽으면은 당장 저기 패러다이스 올라가가지고 수많은 처녀들하고 같이 살면서 와인이 흐르는 강물 위에서 그 와인을 마시고 산다고 이렇게 속고 있거든. 이게 마귀한테 속은 거야. 근데 자건 달에게 고통받는 거야. 이게 루나틱으로 돼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근데 이게 리바이즈 버전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 미쳤다고 돼 있어요. 미쳤다. 그냥 그 간질, 간질이라고 이렇게 싹 바꿔놨어. 간질은 이게 마귀 들린 병이 아니거든요. 간질은. 근데 이거를 마귀가 역사하는 거를 살짝 해가지고 마귀 역사가 없는 것처럼 해서 누가 바꿔놓겠어요 이거? 사탄이가 바꿔놓은 거죠. 간질병은 마귀가 들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마귀가 들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불에 물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성신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길 때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죠. 자녀들을. 불가도 지나게 했죠. 이게 다 보면은 사탄입니다. 달의 신도 사탄이고 해의 신도 사탄이고 바알도 사탄이고 다 사탄인데 이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루나틱은 특별히 달의 신에 고통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요즘에 그 알라를 우리가 참 예를 들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들이야. 그쵸 뭐야 그 코란이 아랍말로 쓰이지 않는 코란은 경전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이 사람들 아랍말 하나도 못하거든. 하나도 못하는데 달달 외는 거야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 예.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탄에게 이게 딱 잡혀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루에 다섯 번씩 엉덩이 한 올 쳐들고 그 기도한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거. 또 금식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부자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이건 뭐, 이 사람들 지금 하는 거는 사탄에게 완전히 괴로움 받는 겁니다. 고통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마귀가 그렇게 이렇게 나타난 게 마귀 쫓아내는 거하고 병고침이에요, 병고침.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이 마귀들이 나이를 주님 찾는 거예요, 마귀 나이. 완전히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뭐, 그냥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꽉 잡고 있었잖아요. 헤로당을 비롯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완전히 마귀에 들려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도 마귀에 들려 있었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보통 다른 성경에는 이게 디몬으로, 디몬. 어? 귀신으로 됐다고, 디몬으로. 어? 그러니까 여기서 김기동 목사 같은 그런 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마귀인데 그걸 디몬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으로 둔갑한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틀려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따져보면은.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혁성경 가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일수록 잘못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문선명 씨? 박태선 씨?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은 잘한 사람들입니다. 어?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어?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나은봉 씨? 어?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잘못된 말씀을 아주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딱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이 그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겠느냐. 주님께서는 참 그 믿음이 없다고 삐뚤어졌다고 얘기하면서도 참으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를. 예?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도 얼마만큼 주님께서 말이죠, 일을 맡기실 때 사실 필요한 거 다 주시거든요.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우리가 문제는 뭐가 없어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 믿음이 없어 그래. 그 제가 오늘도 어떤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데, 예? 하나님 일이 잘 되는데 잘 되다가 갑자기 그냥 시들시들 해주고 아 막 하기도 싫고 그렇더라는 거야. 왜 그런가? 어? 그랬더니 결론이 뭔가 하면은 자기 능력 있잖아요. 자기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 에? 이건 관계 아니에요? 관계? 이건 자기 능력이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겠죠.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한참 나가다 보니까 교제는 떨어져 있고 능력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해놓고서도 허탈한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쁨이.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막 내가 먼저 한 거야, 그냥. 인간적으로. 어? 그러다 결국은 주님의 교제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뭘 깨닫게 주는가 하면은 마지막 관문이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식하고 와이프를 완전히 버리라 이거야. 하나님께 아주 버려드리라 이거지. 에? 그런 걸 주더라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했는데 식구들은 어떻게 해?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막 아빠만 믿었다고 말이지 우리 이런 이렇게 내버려두냐고 막 욕을 하고 달려들더라는 거야. 그거를 다 통과하고 나니까 완전히 모든 게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 떨어뜨려. 가족들을 떨어뜨리는 순간, 요거를 치아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돼가지고 모든 걸 죽게 맡겨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야, 네 아들을 내가 더 잘 볼 수 있냐? 네가 더 잘 돌볼 수 있냐? 근데 이게 대답은 주님이겠죠. 그러죠. 대답은 잘하는데 그게 행동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인데 주님의 아들입니까?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어? 버리라 그랬거든. 버리라고. 버리라. 나도 보니까 그게 마지막 시험이다. 그게. 나도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다고요? 많이 들었어. 이제는 괜찮아졌어. 이제. 최근에 와서 괜찮아. 최근에 와서. 근데 그 어느 목사님도 그 야베스의 기도를 쓰신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 이분 이런 게 겪었구나. 동감합니다. 그랬지, 나도. 동감합니다. 생각을 해서. 다 떼버려, 다. 그냥 뭐, 주님 앞에 넘겨버려. 그렇잖아요. 부인도 그래. 내가 더 잘 사랑할 수 있어. 주님이 더 사랑하지. 뭐, 내가 사랑한 거예요. 뭐, 주님이 몇 마음이 더 사랑하지. 사실 따져보면. 주님이 사랑하도록 바라주라 이거야. 어? 끊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참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 단계가 있잖아요. 자꾸 올라가는 탁 맥히는 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계속 맥힐만 하죠. 아니 우리는 가지고 주님 포도나무인데 예? 아니 가지가 뭐예요? 가지가 왜 존재합니까? 누구 왜 존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누구에 존재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누구에 존재해요? 응? 아 포도나무인데 그럼 포도나무 누구에 존재해? 마찬가지자고 한. 응? 아니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위한 열매 그게? 아 농부 한 농부 거 아니에요? 농부. 응? 하나님이 농부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누구 위한 거예요? 아버지 위한 거라고 우리야. 아버지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거야. 잘라내면 잘라내고 할 수 없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자식 붙들고 있어서 탁 잘라내도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자 가지가 손이 있어 뭐가 있어? 가만히 있어야지 뭐. 주야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주님한테 그냥 붙어가지고 아이고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잘라질 때 아이고 주님만 붙는 거거든 이게. 진짜 안 그래 그렇죠? 나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순간에 축복해 열매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가장 가까운 사람과 끊어지는 역사가 열매 가장 많이 맺기 위해서 자유케 하는 거야. 자유케 아이 끊어내야지. 가지가 장가지가 없어야만 이게 열매를 뿜뿜 맺지. 이 가지 저 가지만 하면 뭐 다 뺏기고 무슨 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새기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참아야겠느냐. 이건 사실 우리에게 대한 음성입니다. 이게. 오직 하면은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려가도 바다에 던지더라고 그대로 믿으면은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장 14절. 1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려 하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아이를 낳는다니 이 일이 확실한가 하느냐.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하시니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네가 믿는다 할때 아멘 믿습니다 그러는데 주님은 너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난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비슷한 얘기죠 사실.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게 없잖아요. 문제는 믿지 않는 거거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건 뭐죠? 믿는 거는 나는 옛날에 그 내가 모시던 목사님이 그 항상 그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 하시는 거 피아노에 가가지고 말이야 이분이 탁 들어놓는 거야 이렇게 들어놓어 피아노에다가 완전히 들어놓는 거야. 완전히 들어놔가지고 피아노가 쓰러지면 나도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이거지. 반쯤 들어놓고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저거 무너지면 이렇게 하려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거지. 완전히 나는 죽었다 하고 그냥 주님 앞에 퍼지는 거. 그러니까 뭐 나는 수영을 잘 못하지만은 송장수염은 들어놓으면 뜬다 그럽시다. 내가 죽는다고 퍼져야지 뜨는 거지 살라고 허부적거리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이론은 알거든 나도 그거.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그런 줄 알면서도 안 된다고요. 왜? 우리가 주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완전히 하나가 안 돼. 자꾸 주님을 이렇게 겉에서 봐서 그래. 무서워해서 그래. 이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완전히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제자들 그렇게 같이 다닌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간증도 좀 있지만은 산을 옮겨달라고 막 그랬더니 진짜 산이 없어지더라. 뭐 여기 저기 저 어딥니까 저기 선바나디노의 무슨 기도원? 무슨 기도원 하나 있어요. 뭐 그분 간증하는데 뭐 그냥 산이 있었는데 산이 없어지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뭐 막 추럭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산을 헐어가지고 다 평지를 만들더라는 거야. 그 사실 맞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켜줘 한다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느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면 TV를 볼 때 그게 해결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여기 한국에서 비 하나가 좀 난리 났을 때 우리 화요기도에도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다. 아, 그때가 화요기도회 때가 아니라 우리 집회할 때 그게 안 좋게 기도했어요. 엄청 열심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비 왔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 사모님이 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응답 받아놓고도 얘기하면 에이 설마 우리가 기도해서 그랬으려고 올 때가 돼서 왔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을 회복해야 되죠.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믿지 않기 때문이라. 너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너에게 믿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더라.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요, 이게 마귀에 쫓겨나고 이런 역사는 이 킹덤의 차원에서 환란 시대와 환란을 거쳐서 이제 킹덤에 들어가는 이런 그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 나가지 않아야 된다. 개혁성경에는 이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똑같은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근데 여기 개혁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의하지 않고선 금식이 빠졌어요. 금식이 빠졌어요. 주님이 그 시험 받을 때 금식하셨잖아요. 사탄은 금식하는 걸 무서워하죠. 무서워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뺐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머무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매우 슬퍼하더라. 사실 제자들도 주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몰랐죠.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 때 와서 거기 계시가 됐죠.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돌아오니 예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걷느냐? 그들의 자손들에게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타인들에게서는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자손들은 면세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 해서는 아니되요. 아니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더라. 여기 보면 주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죠. 한 두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야 너희 선생은 세금 내느냐 그러니까 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민이죠 지금. 근데 들어오니까 묻기도 전에 주님이 그보다 앞서 말하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예, 미리 알았죠 주님이. 하나님 알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그리고 낚시에서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아가리를 열면은 입을 열면은 동전을 한 개 찾는다. 이건 정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된 거죠. 주님이 한 사람이 동전을 빠치게 해가지고 물고기 하나가 그걸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배로 생긴 게 아니고 입에 있는 거예요. 입에. 예? 그거를 딱 낚시를 베드로가 딱 던졌을 때 그 뭐 어머니가 낚시 얼마 잘 던지겠어요. 얹었을 때 고개 딱 걸려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분이 아니고 천지만물을 완전히 주관하는 분이 아니면 우리 머리털까지 세진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고선 이거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저 뭐야 그 저기 저 뭐 저 산타모니카 비치에 어디 그냥 모래사장 했는데 어디다 요만한 돌 하나 숨겨놓고 고치는 것 똑같죠. 이 확률을 아마 계산하면 수학자들 고른 계산하기도 좋아하니까 뭐 몇 억만 분의 1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니까 우리는 몇 억만 분의 1이지만은 하나님의 100% 아닙니까. 근데 여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세상 왕들은 자손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왕의 자식들은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왕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뭐예요.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죠.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낼 필요가 없는데 실족시키서는 안 된다. 이게 뭔가 하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주님은 왕이고 제자들은 이제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아닙니까?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내죠. 우리가 통치하러 내려도 우리는 안 통치자니까 안 내죠 세금을. 그러나 그때 그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이방 왕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물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예물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에선 안 내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8장인가 보겠습니다. 18장인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게 18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6절에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는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내 왕국이 속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그럼 어떻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주님이 와서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저 찬송할 때 평화의 왕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전쟁이 끝이 없다. 평화의 왕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송을 하면서도 실직을 안 믿는다니까? 찬송하면서도 안 믿어요. 예. 영적으로 이미 다 오셨다고 그래요. 다. 이 땅에 안 오신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이미 임했다고 아마겟돈도 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환란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암시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때는 세금 안 낸다. 그러나 지금은 안 내면 저들이 오해하니까 오해하니까 내라고 그랬어.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금을 잘 내라고 그랬죠. 세금을 잘 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은 자녀들은 특권 있다. 세금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18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으로. 18장은 이제 그 정말 그 킹덤에 대한 거예요. 킹덤. 그러니까는 지금 요즘에 그 기독교계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킹덤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거의 없어요, 지금. 킹덤. 왕국. 왕국 그러면은 그냥 깜짝깜짝 놀래. 예. 왕국 그러면 여화증인 줄 알고 깜짝 놀란다니까. 하여튼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파는 깜짝 놀라고. 휴거 그러면은 10월 28일 생각 깜짝 놀래고. 그냥 아주 목사님들이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냥. 겁이 나가지고. 한번 누가 이단 그러면 그냥 성도들 떠나면 자기 밥줄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말들을 못하고 그냥 재림자도 잘 못해, 재림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킹덤이라는 컨셉, 하나 남은 게 킹덤밖에 없어요, 지금. 남은 건. 성경에 이루어질 건 킹덤밖에 없다고요. 예. 킹덤 오브 갓하고, 갓하고, 킹덤 오브 헤븐밖에 없다고요. 이건 우리 인사이드도 있고, 앞으로, 비저블하게 보이는 새 예루살렘도 있고, 그렇죠. 지금은 우리 안에 있죠, 지금은. 그러나 이 킹덤 오브 헤븐이 앞으로 이 땅에 임하죠. 예, 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다 뺏어버렸죠. 예수님을 죽이고 왕을 죽이고 그들이 대신 탈취해가지고 지금 2000년 왔습니다. 지금 2000년 동안. 다시 이제 탈 하나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탈 하나로. 이 시편에 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많죠. 주님이 오실 때 뭐 와가지고 막 왕들을 죽이고 막 그냥 그렇게 한다는 그런 시가 참 많은데 여기 이제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 나오는데 보통 천국 그러면 자꾸 하늘만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딱 맞게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럼 요즘에 어린아이 실족케 하면 우리 자식들을 실족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무슨 연자 맷돌을 매달고 몇 번 죽어야 되죠? 이거 교리적으로 지금 시대에 교리적으로 풀면 안 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께서 앞으로 올 환란과 왜냐하면 환란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므로 킹이 오르므로 이게 킹덤이 되기 때문에 이 환란과 이 킹덤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실 때 이때 은혜 시대가 지나고 환란 때가 오면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 들어가잖아요. 행함. 은혜 시대는 믿음만 있는데 환란 때가 들어가면 성령에 가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만 믿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음과 그들의 행함. 율법을 행함으로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의 믿음과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이 의롭게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킹덤에 들어가는 거죠. 한번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그 시편 24편 우리가 잘 아는 건데 한번 오늘 다른 각도로 한번 잘 보십시다. 이게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건가? 24편 1절을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바다들 위에 땅에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많은 물 위에 그것을 세워졌습니다. 이제 3절 보세요.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게 바로 언제입니까? 주의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22장에 보면은 주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그 주의 산에 오르자. 모든 민족들이 다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그랬죠. 이거는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킹덤에서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킹덤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지금 우리 같은 우리가 예수의 피만 없으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렇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환난이 지나고 이 킹덤에 들어간 백성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요, 엄청나게 시련을 받고, 믿음 플러스 행함 가지고 아주 속이 순결해야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 세상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좋겠죠. 마귀에 다 갇혀버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18장이 바로, 지금 읽은 시편이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 시편의 90%가 환난 때, 재림, 환난, 그 다음에 그 킹덤에 대한, 그것이 거의 90%입니다. 눈을 잘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전부 그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밀레니엄 책에 보면은 그분이 그 조지 오티스 목사님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물론 시편에도 좀 얘기가 있지만은 그분은 시편에서 많은 것은 발견을 못했더라고.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발견을 못했더라고. 그분은. 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이거는 지금 킹덤의 간섭에서 킹덤 시대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에 그 첫째는 회심한 아이, 회심한 걸 어린아이라고. 그 다음에 겸손한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겸손한 자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죠. 그래서 이 천국도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어린아이처럼 돼야만 그 사람이 높아진다.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그랬죠. 오냐고 겸손한 자들. 지금이야 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지만은 그때 되면은 정말 정말 착한 사람들이 득세할 때죠. 그때 정말. 지금은 착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받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그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어린아이가 나왔으니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 요즘에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애가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가 며칠 만에 죽었단 말이에요. 애가 며칠 만에 죽었다.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그냥 애가 병이 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지옥 가죠 그래. 어떤 사람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만나봤어요.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어린애들이 가는 또 장소가 따로 있다 그래. 림보라고. 자기들이 만들었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파들도 있어요.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부모가 구원받아서는 걔도 구원받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보태 신학에 많이 나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 중에 특별히 보면은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몇 대에 걸쳐온 사람은 나 보태 신학입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어머니가 믿어서 나도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하네. 물론 어머니가 구원받아서 나도 믿게 됐다는 건 좋지만 보태에서 구원받았다. 그런 신앙은 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성경이 없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지만 있는 것도 무조건 모른다 하면 안 되죠. 2장 12절로 15절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다 하심 받으리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들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라는 건 12절부터 15절까지 일은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을 행위로 심판하는데, 여기 보면 양심의 이성, 양심이나 이성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양심도 아직 그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죄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대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5장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또 이걸 암시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로마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무슨 율법이 있어요? 걔들에게 범법도 없는 거죠. 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 원죄가 있으니까, 아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성경에 원죄란 말이 있습니까? 원죄, 본죄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게 원죄 그러니까는 원죄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아이들까지 다 너는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어떤 터미널지를 만들어가지고 신앙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교회 전통으로 사람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그 1년도 안 된 애가 꼬마가 같이 이렇게 할머니 품속에 있다가 자동차 사고 나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같이 묻었다고요. 제가 우연히 장례식을 거기 집전하게 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할아버지 되는 미국 사람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도. 그게 걱정인 거야. 이게 예수 안 믿었으니 어떻게 될까 말이지. 그 말씀을 내가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게.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관 가지고 막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간다 그래요. 아, 이거 완전히 자기 심판자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심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 12장 23절.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은 다윗이 바세베하고 간음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었죠?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죠. 그럼 그 애가 죽었어요. 그죠? 간음에서 난 애입니다. 갓난아기 때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어도, 그에게 뭐죠? 다윗이 죽으면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간다는 얘기 안 해요. 그게 지옥이겠습니까? 그 아이는 죽었으니까 못 돌아오지만 나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앞으로. 이 얘기 뭐예요? 결국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잘 아는 신명기 1장 39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 1장 39절.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가나안 땅이죠.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자녀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선악간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선악간에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죄로 보는 거예요. 그때 행함으로 그냥 정죄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니까 인간이 죄인이 된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죄 많아진 사람 보면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판단을 잘한다고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요거 선악을 잘 가립니다. 아주 그냥 자기는 하면서 남은 잘 가려. 이렇게 선악을 잘 가려. 하나님이 할 건데 지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애들이 똥 싸고 오줌 싸면서 그게 나쁜지 모를 땐 참 편했다고요. 참 편했는데 그거를 알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걸 알고 나니까 창피해가지고 가리고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의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런 거죠. 선악을 알게 되면 골치 아픈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란 때가 되면은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게 되면은 연자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이런 형벌이 되어진다 이게. 이러니 지금 참 우리 시대의 교회 시대의 지금 이 교리가 아니죠. 앞으로 올 시대죠. 이게. 그래서 저 보면은 그 보세요. 그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번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40절 42절. 천국 복음. 그러니까는 왕국 복음이죠. 그걸 전할 때 뭐라고 그러냐? 은혜 복음이 아니고 10장 40절 42절. 42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라고 하시더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주님께서 참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참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 재림하셔가지고 민족들을 심판할 때 25장 4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고 지금 위하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영원한 불은 지옥 아닙니까? 절름 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리라. 또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